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 흔적 때문에 조그만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쉽게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가장 풍요롭고 과학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시작하는 것이 거미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래요. 수백 종류의 두려움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는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그런 분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들어주시오. 사람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혹시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평생 땀 흘려 일군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 또 가스통이 폭발해서 가스가 나오면 어떡할까, 외국에서 전화가 와요. 거기 괜찮냐고. 무엇을 질병이나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또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또 걱정이 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까.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 걱정하고 있더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 걱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구나,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도 봤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내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진 이 두려움의 문제를 결코 모른 척 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수백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한 번씩 두려워할 일들이 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들어야 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도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생존과 또한 주의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행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또한 내가 사람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또한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자신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또한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심지어 갈멜산 영웅 우리의 엘리야, 80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독에 대한, 사명 실패에 대한, 감정적인 소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에서 면제되지 않는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의 이 말씀의 대상들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죽을지 어떤 그런 확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대대손손 노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해요.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하고 다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나는 누구지?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신자들은 항상 관계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위협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게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보호하심과 공급함을 받고 있는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누구인가로 정의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왜 그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네가 하나님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냐,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의 종이고 내가 택했고 나의 벗이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는 망하고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뽑았고 버시고 종이야.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를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그 순간이 바로 두려움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인 거예요. 은행 잔고가 나를 규정해요. 불안하게 하든지 든든하게 하든지, 건강이 받쳐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쏟아지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비난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자신도 함께 파산되고 극심한 공포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행위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러면 두려움의 뿌리가 뽑히고 오히려 평안과 확신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두려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누구냐? 나의 종 아니냐? 내가 택한 자들 아니냐? 나의 친구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대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아내요?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 때문에 든든해요? 여러분, 배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쓰러져가는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사람을 기대는 자는 쓰러져가는 울타리에 기대는 것 같다. 기대해보세요. 힘 하나도 없어요. 점점. 오히려 내가 받쳐줘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그런 위협적인 환경이나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 이동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동하셔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가장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암송하는 구절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마음이 위로가 안 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해줄 때도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놀랄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언제 죽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가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두렵고 무섭고 놀라게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담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에요. 상황의 위중함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 나 혼자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는 그런 고립감과 그런 마음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버림받음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임재를 선물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스 터진다, 뭐 전쟁 났다, 뭐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요.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세요. 가서 가스 빨리 막으세요. 못하면 주님께 맡기고 냅둬 좀. 세상만서 왜 이렇게 자꾸만 이것 간섭 저거 간섭, 뭐 이 사람 건 그러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우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죽음 때도 같이 하시고 지금 후에도 같이 하신다니까. 치매 걸려도 함께 하시고 치매 안 걸려도 함께 하시고 병 걸려도 함께 하시고 병 안 걸려도 함께 하시고 살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은 후에도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런 삶 속에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벌벌벌벌 떨면서 살고 세상만사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선물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니까요. 든든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리 무서워도 아빠가 딱 함께하고 아빠 손 딱 붙잡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하죠? 염려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마음이 푸근하다니까? 편안하다니까? 담대하다니까? 즐겁다니까? 안 그러죠? 왜? 그 임재하심을 못 느껴서 그래요. 왜 못 느껴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임재를 얘기하시다 기도를 얘기하시나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요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면. 근데 여러분, 그 임재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틀림없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까? 와, 참 용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난 불안해 죽겠는데 잠깐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는데 참 담대하고 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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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가 단단하시다.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면 살수록 어때요?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많은 염려와 걱정과 이제 그것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독한 매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더 해로워요. 가스 터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 그 가스보다 더 독하고 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뭐예요? 그 가스라니까, 스트레스가 가스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뿜어내야지. 왜 속에다 간직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낼 숨. 내 안에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그러한 가스들을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 내놓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놓으세요. 내 남편이 이랬어요. 내 아내가 저랬어요. 막 그거 다 내놓으세요. 내 이웃이 어째서요 저째서요. 그 스트레스 어디다 풀어?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혼자 갖고 끙끙거려요. 왜 가슴에 품고 아파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안에 생성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그런 풍랑의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그 임재의 품 안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분은 매우 훌륭하다. 대단히 훌륭하다.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 성도도 참으로 불쌍해요. 왜 모를까?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낄까? 든든한데, 평안한데, 기쁜데, 행복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멕시코예요? 플로리다예요? 텍사스예요? 캘리포니아예요?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말씀 안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말씀 밖에 있으면요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돼요. 말씀 안이 안전해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호해 주세요. 돈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보호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절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이 행복으로 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요. 그 두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은 피해요. 무시해요. 회피해요. 안 그런 척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늘 내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을 할 때예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타작 기계 같은 그러한 용맹스러운 자로 바뀌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그 제자들에게 밤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면서. 그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두려웠고 베드로도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배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어.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라. 그런데 우리는 배 안에서 무서워 떨면서 풍랑과 바다를 보면서 흑암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죽기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자 그래 나가서 죽든지 뭐 여기 배 안에서 죽든지 마찬가지인데 하고 나갔어.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의 우물 안에 갇혀 있어요? 왜 안 나와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우울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 앉아 있으면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나를 싸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 그 임재하심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돼. 행동하셔야 돼. 어떤 분은 몸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그 나약한 야곱이 아니라 타자 기계처럼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이 얽어매는 이 두려운 이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타자 기계로 너를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겠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있지요. 염려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최종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에요. 죽음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인생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요새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염려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우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거대한 환경의 벽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지렁이같이 무력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할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죽음마저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한 복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우러온 손이 나를 붙들고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새 타작기계와 같은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